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6일, 여러분, 중국의 최신 AI 모델이 세상에 딱 공개된 후에요. 미국 백악관이 이걸 맹공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6일이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 570배. 이건 중국 자본시장이 자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에 물어준 청약 배율입니다.
진짜 이 두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 뼈대로 삼을 자료는요. 김경진 변호사, 그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이 제공한 2026 7월 23일자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입니다.
사실 이 570이라는 숫자랑 6이라는 숫자가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산업 이야기 같잖아요.
네, 뭐 하나는 주식시장이고 하나는 백억관 성명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인과관계로 아주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통세가 중국의 소프트웨어 도용 논란을 낳았고요. 이게 다시 하드웨어의 완전한 독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 일종의 연쇄작용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과 물리적 세계의 로봇 패권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거대한 에스컬레이션 레더라고 하죠. 통제와 반발이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와, 진짜 한편의 스릴러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네, 당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짚어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와 비즈니스에 직결될 이야기니까요.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보죠. 그 6일 만에 맹공격 사건, 이거 내막이 뭡니까?
7월 16일이었죠. 중국이 문샷 AI라는 곳에서 키미3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파라메터가 2.8조 개고요. 한 번에 처리하는 게 100만 토큰에 달해요.
아유, 2.8조 개면 현존하는 오픈웨이트 모델 중에 최상위권 스펙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문샷 측이 7월 27일에 이 모델에 그 뇌구조라고 할 수 있는 가중치 전체를 무료로 풀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아, 무료로요?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이 불이 떨어졌겠네요.
네, 그러니까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크라치오스 국장이 곧바로 등판을 한 거죠. 문샷이 미국 엔스로픽사의 페이블 모델을 대규모로 베껴베었다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베껴베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증류 방식을 통한 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전날에 미 재무장관인 베센트가 결정적인 증거를 딱 언급했거든요. 중국 모델이 뱉어낸 결과물에서 미국 LLM 특유의 워터마크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텍스트의 워터마크요. 우리가 사진에 찍는 반투명 로고 같은 걸 글자에 넣을 순 없잖아요. 어떻게 텍스트의 워터마크가 찍혔다고 증명을 하죠?
그게 약간 과거 지도 제작자들의 트랩 스트리트 방식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트랩 스트리트요? 가짜 도로 뭐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지도회사들이 경쟁사가 자기들 지도를 몰래 베끼는 걸 막으려고 실제로는 없는 가짜 골목길을 지도 구석에 슬쩍 그려넣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경쟁사 지도에 그 가짜 길이 나오면 빼박 증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 AI 기업들도 이와 아주 비슷한 기법을 씁니다. AI가 답변을 만들 때 사람이 보기엔 그냥 자연스러운 글인데 통계적으로는 확률이 극히 희박한 단어 조합 패턴을 미세하게 섞어놔요.
아, 소름 돋네요. 그럼 문샷의 키미3가 만들어낸 방대한 텍스트에서 그 가짜 골목길 패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덜미가 잡힌 거죠. 과거에 뭐 연구 목적의 소규모 직류는 약간 회색지대였는데 이제 국가 산업 규모로 남의 AI를 대놓고 베껴 쓰는 건 용납 못한다는 백악관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마치 유명 셰프의 비밀 레시피를 훔쳐서 쓴 거랑 똑같네요. 근데 제가 김경진 변호사 자료를 보면서 더 섬뜩했던 건요. 백악관이 그냥 지식재산권만 딴지 건가 아니더라고요.
하드웨어 쪽을 건드렸죠.
네, 맞아요. 문샷이 이 모델 훈련시킬 때 쓴 하드웨어요. 미국이 수출 통제하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 GB3000을 썼다는 건데 물리적으로 칩을 밀수한 게 아니고요.
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우회 접속을 했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태국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훈련을 돌렸다는 의혹이잖아요.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국경에 철책 치고 통관 막아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태국행 비행기표 대신 클라우드 아이디만 있으면 제재가 다 뚫린다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칩 수출 통제가 의미가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미국의 수출 통제 패러다임이 물리적 통관에서 논리적 접속 통제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변곡점이에요.
아, 논리적 접속 통제요?
네. 그러니까 칩이 중국 땅에 있냐, 태국 땅에 있냐는 이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클라우드에 물려있는 그 칩에 어느 나라에 누가 어떤 IP로 접속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막겠다는 선언인 거죠.
규제 방식 자체가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네요. 와, 청취자 여러분, 특히 IT 기업이나 스타트업 계시는 분들, 이거 진짜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프로젝트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해외 오픈호스트 모델 무심코 가져다 쓰시거나 동남아 쪽에 가성비 좋은 클라우드 서버 임대해서 쓰시는 경우 꽤 많잖아요.
네, 흔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무심코 쓰는 그 서비스가 미국의 제재 피하려고 만든 우회 인프라거나 제재 기업이란 엮여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회사가 미국의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명단에 올라가서 해외 비즈니스가 싹 다 멈추는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태국에 있는 우회 서버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목을 조여오니까요. 중국은 이제 에스컬레이션의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자신들만의 주방, 자체 생태계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외국 클라우드나 미국 칩에 아예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 완벽한 자체 하드웨어 요새를 짓고 있는 겁니다. 숫자 570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장신과학기술 CXMT의 7월 27일 과창반 상장 소식인데요. 시가총액이 5,792억 위안, 달러로 약 855억 달러입니다. 기관 청약이 무려 570배나 몰린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중국 에이주 반도체 역사상 최대 IPO죠. 장신과학기술이 중국 유일의 DRAM 수직 통합 기업이거든요.
수직 통합, 그러니까 IDM이라는 거군요.
네, 설계부터 제조, 최종 패키징까지 외세 간섭 없이 한 지붕 아래서 다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벌써 세계 점유율 4위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난 속도네요.
이게 중국 메모리 자립의 분수령입니다. AI든 스마트폰이든 무조건 DRAM이 필수인데 이 핵심 인프라를 100% 자급자족하는 성벽을 세운 거죠. 게다가 미국 제재가 안 닿는 자국 자본 시장에서 855억 달러짜리 자금줄까지 턱하니 달아주면서요.
와, 돈과 기술의 만리장성이네요. 근데 반도체 시장 보니까 이상한 기류가 또 있더라고요. 원래 중국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95% 꽉 잡고 있었잖아요.
네,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중국 맞춤형 H200 칩 생산을 멈추고 아예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루빈 양산으로 넘어가 그렸다는 건데, 아니 아무리 제재가 거세도 자기들 점유율 95%짜리 시장을 스스로 포기한다고요?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단기적인 매출만 놓고 보면 뼈아픈 손실이 맞습니다.
스스로 호랑이 새끼,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애들을 키워주는 꼴 아닌가 해서요?
그게 바로 핵심 딜레마인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제재 기준 맞추려고 억지로 성능 낮춘 다운그레이드 칩이나 만들면서 중국 시장에 미련 두느니 차라리 베라루빈 같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태계를 빨리 구축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아, 미국이랑 동맹국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아예 초격차를 굳혀버리겠다.
네, 과거 점유율 지키려다가 미래 지도권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 엔비디아가 비워둔 공간을 중국 화웨이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경진 변호사 자료 보니까 최근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화웨이가 아틀라스 950 슈퍼팟이라는 대규모 인프라를 딱 공개했더라고요. 점유율을 50-60%까지 가져갈 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엔비디아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으니까 중국 기업들도 굳이 소프트웨어 최적화 덜 된 화웨이 칩을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굳이 불편한 걸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미국이 공급을 딱 끊어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화웨이 칩을 쓰게 된 거고, 이게 엄청난 현장 데이터 축적으로 이어지면서 화웨이 생태계를 단기간에 확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돼버린 겁니다. 와, 서방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자생력을 강제로 키워준 셈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상황입니다. 장신과학기술이 막대한 자금으로 공장 막 지어댈 텐데, 그럼 범용 DRAM 시장에서 엄청난 가격 전쟁이 터질 거거든요.
네,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범용 시장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HBM이나 CXL 같은 고부가 제품으로 빨리 도망쳐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럼 하드웨어 자립 요새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뭘 할까요? 이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소프트웨어와 수익 모델을 폭발적으로 팽창시킬 차례입니다.
아, 인프라를 깔았으니 이제 그 위에서 돈을 벌어야죠?
네, 이게 바로 에스컬레이션 레더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딥시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금 조달 속도가 무슨 영화 같아요. 1차로 74억 달러 모으고 한 달 만에 기업 가치 710억 달러 찍고 또 15억 달러 추가 조달하고?
네, 정말 비현실적인 속도죠.
게다가 자기들이 쓸 추론용 칩까지 SMIC 7나노 공장에서 직접 만들겠대요.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대만 TSMC는 지금 3나노, 2나노 초미세 공정 가고 있는데 7나노면 한참 뒤처진 거 아닙니까?
그건 AI 반도체 용도를 좀 나눠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학습용 AI 칩은 연산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서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이 무조건 유리해요.
아, 학습할 때는 초고성능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미 똑똑해진 AI가 우리 질문에 대답만 해주는 추론용 칩은 7나노 공정만으로도 성능이 충분히 잘 나옵니다. 경제성도 좋고요.
아하, 딥시크는 굳이 최고성능 칩이 필요한 게 아니군요.
맞아요. 남의 손 안 빌리고 모델 설계부터 칩 제조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서 제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게 진짜 노림수죠.
그렇군요. 추론 인프라가 7나노로도 충분하다면 중국 공신부가 발표한 수치도 이해가 확 합니다. 제조업 AI 보급률이 벌써 30% 돌파했고 오픈소스 다운로드가 1,000억 회를 넘었대요. 여기서 핵심이 스스로 일하는 AI, 즉 에이전트 육성이더라고요.
네, 이걸 더 큰 흐름이랑 연결해 보면요. 단순하게 묻고 답하는 챗봇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AI가 공장 시스템이랑 연결돼서 스스로 재고 파악하고 발주도 넣는 거죠.
와,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한다고요?
네, 그런데 이 에이전트 AI 확산이 정말 극적인 변화를 만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통신 인프라예요. 중국 3대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AI 토큰 구동 모델로 싹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신 요금제가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라 AI 생각 무제한 요금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네, 데이터 사용량 중심에서 이제 AI가 글을 읽고 쓰는 최소 단위인 토큰 중심으로 구조가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메일 100개 다 읽고 요약해서 답장 써라고 명령하면 AI가 머리를 굴린 만큼 통신사가 과금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보 소비의 주체가 인간에서 AI로 넘어가는 현장입니다. 우리 한국 통신사들도 조만간 이 길을 무조건 따라가겠네요.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에스컬레이션 레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똑똑한 에이전트 AI들이 소프트웨어 화면 밖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로 걸어 나오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군요.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과창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심사 통과가 단 104일 걸렸대요. 인간형 로봇 기업 최초에다가 벌써 흑자 경영 중이고 가치가 420억 위안이랍니다.
네, 서구권 로봇 기업들은 아직 연구실 수준이 많은데 중국은 이미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게 엄청난 차이죠.
근데 저 잠깐만요. 김경진 변호사 브리핑 읽으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걸 봤어요. 미국 펜타곤이 유니트리를 군사기술 기업으로 지정해서 미국 판결을 막았잖아요.
네, 가드 법안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불과 3주 만에 유럽 8개국 상업 진출을 했다고요? 펜타곤이 군사기업이라고 위험하다고 낙인을 찍었는데 유럽은 왜 자기네 공장이 이걸 그냥 들이는 겁니까? 보안 리스크가 안 무서운 건가요?
그게 돌파력의 비결은 안보 위협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 압박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아, 돈 문제 앞에선 장사가 없다는 거군요.
네. 모건 스탠리가 중국 휴머노이드 출하장 전망치를 대폭 올렸거든요.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400종이 넘게 쏟아졌고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해요. 워낙 싸니까 유럽 공장들은 안보 핑계로 1억짜리 다른 로봇을 쓸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한 대에 3천만 원짜리 중국산 들이면 인건비가 확 주니까요.
맹렬한 실리 앞에 안보 명분이 무너지는 거네요. 여러분, 이거 한국 기업들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한다고 공장에 야, 저 중국산 로봇 깨사다, 우리도 쓰자 하고 들여왔다가 만약 그게 펜타곤 제재 리스트 기업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미국 수출 싹 다 막히는 2차 제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 좀 아끼려다 기업 목숨줄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걷는 데이터 센터 같은 로봇이 한국 반도체 공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정보 다 수집하고 그게 중국 스파이법 때문에 중국 정보 서버로 넘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100도 뚫리면 끝이잖아요.
맞습니다. 기계 하나 들인 게 아니라 공장 한복판에 걷는 스파이를 심어두는 꼴이 될 수도 있죠.
정말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다 연결되어 있었네요. 이 거대한 움직임 뒤에 있는 국가 전략의 실체가 뭡니까?
중국의 제15차 5개년 기획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인데 AI라는 단어가 무려 52번이나 언급돼요. 직전보다 4배나 늘었고 반도체를 기동산업으로 격상시켰죠.
거기다 당장 다가오는 9월에 미중 AI 공식 양자대화가 있는데 중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맞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요?
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거울상 규제 구도가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통제하면 우리도 똑같이 맞겠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의 29개국 와이코 진영이랑 미국 주도의 35개국 팍스 실리카 진영이 완전히 팽팽하게 쪼개지는 거네요.
철저하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AI 거버넌스 자체가 두 개의 세계로 나뉘는 역사적 분기점이죠.
김견진 변호사의 코멘터리 보니까 양쪽 진영이 자기네 모델이랑 침만 쓰라고 막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어디에도 확실히 가입 안 한 상태라는 겁니다.
네, 중간에 끼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당장 올 4분기에 화웨이 AI 칩 아틀라스 950이 한국 들어온다는데 이거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거니 묻는 무서운 시험대 아닙니까? 팍스 실리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한국은 초격차도 사수해야 하고 동시에 함부로 빼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톱니바퀴가 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어휴, 오늘 심층 분석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네요. 백악관의 6일 만의 제재, 장신과학 기술의 570배 청약 신화, AI 토큰 경제, 그리고 반으로 쪼개지는 세계 질서까지 요약해봤습니다. 기술 속도만큼이나 정치적 대응도 정말 무섭게 빠릅니다.
대담에서 짚어본 내용은 특정 진영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엄연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게 전달해드린 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냉혹한 팩트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어떻게 넘을지 고민해봐야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시죠. 세상이 와이크와 팍스 실리터로 완전히 쪼개진다면 머지않아 AI에게도 디지털 여권이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와, 디지털 여권이요? 진짜 섬뜩하면서도 훅 들어오는 개념이네요.
네, 여러분이 회사에서 쓰는 AI 비서가 미국 국적이냐 중국 국적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와 사고의 범위가 법으로 딱 제한되는 세상 말입니다. 정보의 바다였던 인터넷이 이제는 여권 없이는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군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냉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벼려줄 새롭고 날카로운 자료와 함께 활기차게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을 다룬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